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신중한 반응과 함께 협상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막 접했으며 추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접촉해 관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냐거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대화와 소통에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 측은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류펑위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리트윗, 재전송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국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의 마약 단속 당국은 정기적인 소통을 재개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중국 측은 미국 관련 마약 단속 진행 상황을 미치게 통보를 했으며 특정 사건의 단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5일 추가 관세 계획 발표 몇 시간 뒤에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다고 뉴욕타임즈와 BBC 등이 다음 날인 26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이 무역과 국경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우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직후 당선인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고 쉐인바움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재무부는 별도로 성명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26일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올린 이 파일에는 한 남성이 북한 억양의 한국어로 암구호를 말한 뒤에 배를 타는데 나와가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빨리 나오라 빨리 라고 말하면서 재촉했고 상대방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DIU는 이 파일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간의 무전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청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한 내용이라며 또 다른 음성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박독수리 박독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이라는 내용으로 암구호와 함께 교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란다, 기다려라 라거나 사자 사자, 나 물게, 수신, 하나 둘 하나 둘 등으로 계속되는 한국어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다른 남성들이 각자 수신이라고 외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만 명 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의 공해상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26일 발표했습니다. 미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4년 11월 26일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한 대가 국제 공역 내에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군층이 군정과의 대화를 25일 성명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이중 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전시하며 무력을 과시한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낮겠습니다. 모든 지역 그리고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와 황해도 전역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북도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 눈은 5에서 20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전투작전에서 북한군을 봤다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한 평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troops in our combat operations with respect to any kind of damage assessment. I would refer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밀러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 등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 외무차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투에 북한군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It is Russia and Russia alon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very real security concern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ny number of other countries.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가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잇단 분석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영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보조금이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제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같은 파트너십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방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가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함의가 있다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watch and see what will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military.
세이머 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 SBS 방송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이미 지난해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해왔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 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 3월 7일 이후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당사국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각국의 상품을 전시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북러 밀착관계가 부각된 반면 북중 간 소원한 관계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제1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됐다며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60여 개 기업체와 회사들이 생산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출품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기업 제품이 출품됐음을 직접 언급하면서 신문에 실은 한 장의 사진에도 러시아 제품이 출품된 부스를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이 행사에 참석한 왕야쥔 평양 주재 중국 대사와 중국 대사관 외교관들에 대해선 참석 사실은 물론 중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양국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러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정황들은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쟁 확산을 막고 불에 기름을 끼얹어 적대감을 키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태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나온 것으로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시진핑의 지도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러 밀착, 그다음에 유럽의 안보위기, 한반도 안보위기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중국의 국익과도 이 러우전쟁, 확전, 인민군 참전을 포함해서 이건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린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발언한 이튿날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은규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북한이 최근 들어선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중국에 한층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그런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사치품 금수, 북한의 IT 인력 중국 내 활동 차단 등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된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노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 경쟁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국으로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대단히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관광과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한중관계 개선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시 주석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방중과 방안을 각각 제안했고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홍규 소장은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과 전략 등이 모두 다르고 이 때문에 핵심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신댕정 구도 또는 친미대 반미의 진영 구도로 국제 정세를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비록 지금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이지만 신댕정 구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한반도 등 지역에서의 단기적 불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이념 노선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제 계급 투쟁으로 보고 있고 사회주의에 기반한 수령체제 수호에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립해서 자력갱생하겠다는 북한하고 자본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사상 이론적인 조정을 하고 그 분업 구조에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자칫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꺼릴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적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지요?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들이 있고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이 북러와 삼국 소다자 연합 방식으로 미한일에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반미 연대감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수단은 갖고 있지만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사용하는 순간 중러 관계가 악화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는 군수기지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후복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 또한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처럼 한반도 위기 수위를 크게 끌어올릴 대형 도발에 대해선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전시하면서 무력을 과시한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보실은 이날 북한이 최근 평양에서 각종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무기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제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안보리의 목소리를 되찾고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부는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 대표부의 입장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안보리 내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분열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여러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이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후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이유는 또한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에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가 개막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전시된 무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전시장에 동원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우주발사체, 방사포 등 각종 전략무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 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각종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의향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미한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미 해군 현대화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은 양국 협력이 심화되면 잠수함 등 핵심 기술 공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피터스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확대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I can't stress enough how critical this issue is amongst defense policymakers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의 국방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태세 재편을 준비하기 위해 네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조선업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함대에 대한 더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축함, 호위함, 유조선, 전략해상함, 공격 잠수함 등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더 많은 조선소를 열어야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 해군의 매우 중요한 유조선과 수송선 같은 선박 건조를 위해 주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 조선업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he does.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statements that he has said along with then Senator Vance now Vic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모두 미국, 특히 방위 산업 기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행정부를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박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조선소 재가동 외에도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협력에 있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중에서 한국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한국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Korea has a world-class shipbuilding infrastructure, and I think in many ways it has both the workforce.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미 해군이 함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조선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선업에 대해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선업 강국으로 한국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해군의 투자를 다시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의 해군력 성장은 얼마나 급격하고 위협적인가요?
The Chinese shipbuilding is it's almost unbelievable. They have a single shipyard that produces more tonnage of ships.
미국의 조선소를 모두 합친 것보다 한 해에 더 많은 선박을 생산하는 단일 조선소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심각한 우려며 중국이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전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미 해군이 여전히 중국 해군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유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면 자원의 질이 낮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호위함과 잠수함 건조를 다루기 전에 우선 선박 보수, 수리, 정비 분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함정 정비 협약을 미 해군과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미 해군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수리 사업을 수주했죠. 향후 미한 협력에 있어 선박 보수, 수리, 정비 시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It's super important. I can't stress this enough. Because what's happening is we don't have enough maintenance yards to do this.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함정이 수명을 다하는 동안 수행해야 하는 유지 보수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박이 30년간 운항한다면 수명이 다하는 동안 두 번의 주요 수리를 위해 정박소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개조 작업으로 인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함대에 대한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해 필요한 함대를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 이러한 종류의 유지 보수와 개조를 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조선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서부 해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곳에서도 전투 피해를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에서 조선소 두 곳 어쩌면 세 곳의 재가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를 구입해서 미국 내에서 선박 건조에 나서야 할까요?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존스법을 감안할 때 말이죠.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There's no reason, and Italian companies do this with some of our frigates, the Constellation class frigates in Wisconsin.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업체가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인력을 사용해 호위함이나 구축함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부산 등지에서 유조선이나 전략 해상 수송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함정들 중에는 전투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함정도 많은데 한국이 그런 함정들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함정의 경우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수상 전투함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인력을 조합해 건조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선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호위함과 잠수함, 구축함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이 건조해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유형에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That may be a bridge too far and there are some real technology sharing concerns that would have to be worked through. And
그건 현실화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가 영국과 호주에서 생산하는 잠수함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닙니다. 호주가 이 오커스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과 호주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기술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과 호주가 잠수함 건조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오커스급 잠수함과 같은 가장 민감한 기술의 경우 워싱턴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실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한국과 그런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심포화 확대되고 또 그런 종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양국이 공감한다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I think it's possible. I mean, my personal view is South Korea is underneath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If we're willing to go to nuclear war,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전쟁을 할 의향이 있다면 특정 핵심 기술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주와 정보 공유에 관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정보 공유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건조 외에 한국은 미국과 어떤 방산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For sure, long-range munitions. I think 155 artillery rounds are important, but I also think some.
장거리 타격용 군수품 생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5mm 포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국의 순항 미사일 재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된 주요 장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과 공동 생산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우 개방적일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2기 정부 하에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방산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a good story to tell, in that it's a very capable ally. With a strong, robust, credible, highly lethal military force.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고 매우 치명적인 군사력을 갖춘 유능한 동맹국이란 점에서 말이죠. 한국은 또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지원의 요새죠. 따라서 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할 한국의 스토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과 군수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의 인태 국방 전략과 연계된 미한 조선업 협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조너선 카벨르 교수의 의견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팀은 수십 년간 대북 협상 경험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당시 북한의 행태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도 등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등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자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함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병대와 공수여단에 배치가 됐고 일부는 이미 최전선에서 참전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북한이 러시아 전쟁 수행력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Well, you're certainly right. They've gone from providing munitions to providing artillery and rockets to providing troops. And some of those troops are now dead and some are injured, including.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에서부터 포탄과 로켓, 병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미 사상자가 나왔지요. 북한군은 러시아가 쿠르크스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저 자국 영토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를 원하니까요. 휴전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궁금한 건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지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협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북한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전술에 익숙해지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of course, there is ambiguity in terms of what exact qualifications.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그곳에 파병된 북한군의 정확한 자질과 역량, 임무,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작전 규모 등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전 효과가 클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김정은은 최근 군부와 군수산업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이제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이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가 한국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그의 계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 명의 전장 경험이 160만 인민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어렵죠. 그럼에도 병사들이 전장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데에는 덜 가시적인 다른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한국 일각에서는 이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거나 핵 추진 잠수함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등을 얻는 기회로 말이죠.
I'm glad to hear that thinking is going on because at a certain level Donald Trump is a deal maker. And I think when you deal with somebody like him
그런 사고가 진행 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가죠. 그와 같은 사람과 거래할 때는 그는 창의적 사고자라서 대놓고 말할 겁니다. 그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 상당한 무역 적자를 보는 동맹이라고 봅니다. 국방비 지출이 GDP의 3%라는 마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동맹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물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고려될 겁니다. 한국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준비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인가? 왜 중국 관련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기여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국방비를 더 지출하지 않나? 주한미군에서 한국이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이 심지어 잠재적 핵 역량까지 갖춘다면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까? 지금은 고전적 동맹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간과해온 이 모든 질문들이 논의돼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질문하고 있죠. 적어도 안보 관련 엘리트의 대다수는 핵무장의 길로 가는데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요소 때문입니다. 아마 크로닌 석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건 핵무기 확산에 관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꼭 지금 핵 보유국은 9개 국가가 있고 더는 필요 없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왜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 이게 이치에 맞나? 라고 생각할까요?
U.S. post-World War II policy has been enshrined in the creation of this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at privileged the permanent five nuclear powers.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책은 핵 비확산 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5개 공식 핵 보유국에만 특권을 부여했지만 지금까지 최대 9개 나라까지 허용하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제 이란이 10번째 핵 보유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에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 벌어졌던 일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미국의 최선의 이익은 무엇인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중국이 유일하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같은 동맹과 어떻게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사일러 전 분석관이 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암시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최소한 선택지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확장 억제와 억제력, 동맹 신뢰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은 아시아 중추국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히 기술, 조선, 반도체, 경제, 무역과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 문제를 다루면서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산당 주도로 지역과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중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중상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크로닌 석자님,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과 정비 분야에서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 방식을 역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e recent purchase of the Philadelphia port by Hanwha was not lost on President Trump when Philadelphia was part of the Pennsylvania fight.
최근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주 선거에서 중요한 격전지였죠.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해군과 전진 배치 함정 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보유한 유지와 수리, 정비 역량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리핀 수빙만과 같은 지역에서 상업적 정비와 조선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한국이 LNG 운반선을 건조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지렛대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에너지와 동맹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런 사고는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어.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합의해서 이런 생각보다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런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건설적인 시작입니다. 한국은 실제 경쟁에서 이웃인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할지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베 총리가 살아있다 해도 당시 했던 일을 오늘날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동맹과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려 하니까요. 이시바 총리는 어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별도로 조기회담을 성사시키려 했죠. 마르라고로 갈 수 있었겠지만 트럼프 인수나 트럼프 캠프나 인수팀에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물리적이고도 눈에 띄는 차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일로 전 분석가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윤 대통령이 그의 외교에서 여러 가지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향후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ctually, South Koreans actively acted as mediator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o it would be kind of wrong.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국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좌우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공정한 평가일 겁니다. 외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한쪽이 파트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죠.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거나 남북 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패싱, 통미 복남 컴플렉스인데 극복해야 할 과거가 돼야 합니다.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파트너로 여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우리와 어떤 형태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압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 안보직에 임명한 인사들, 예를 들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2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덜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First of all, they're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decades. Some people like Senator Rubio have been watching this very closely.
우선 그 인물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인사들은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들은 모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나 관계 진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요. 김정은은 이후 트럼프 1기 남은 기간에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경험은 트럼프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들은 수백 번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고 김정은이 미국과의 모든 외교는 다 끝났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평가를 지켜봤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봤다는 지난밤 성명에서조차요. 그들은 김정은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할 의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전에는 더 우호적인 인사들이 있었고 지금은 강경한 팀으로 교체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인 셈이죠.
트럼프 1기 때 최종 결정을 내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했대요. 모든 대통령들이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미한 합동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을까요?
President-elect Trump, as he enters his second term, is going to have to weigh trying to undo things that were done during Biden's watch, like the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안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조치들, 예를 들어 한국이 확장 억제를 위해 요청했던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나 대규모 훈련 확대 등을 되돌리려 하거나 첫 임기 때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던 현실과 다른 우선순위 등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위급 소통인데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이 되겠죠. 만약 두 정상이 소통하고 조선업과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면 한국은 괜찮을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기타 전략자산 문제 등에서 조정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조율 가능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는 건전하고 강력한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솔직히 윤 대통령 이후의 상황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대통령들보다 제약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급 교감이 현재로서는 더 견고한 동맹을 구축하는 데 강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석자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오늘 북한은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낮겠습니다. 모든 지역 그리고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 황해도 전역, 강원도와 함경북도 지역으로 비나 눈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남도 지역은 가끔 비나 눈 내리고 평안북도는 맑았다가 흐려집니다.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황해남북도, 흐리고 종일 비나 눈 내립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3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자강도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5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강원도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함경남도는 구름 많다가 일부 지역은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5도. 김책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서해는 흐리고 비가 눈 내리고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3.5m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신중한 반응과 함께 협상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막 접했으며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접촉해 관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냐거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대화와 소통에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트럼프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류펑이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리트윗, 재존성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5일 추가 관세 계획 발표 몇 시간 뒤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다고 뉴욕타임스와 BBC 등이 다음날인 26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이 무역과 국경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이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통화는 약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좋은 대화이자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25일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직후 당선인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다고 쉐인바움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는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재무부 측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1기 때 체결된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USMCA가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했다면서 26일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U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에 올린 이 파일에는 한 남성이 북한 억양의 한국어로 암구호를 말한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가지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빨리 나오라 빨리 라고 말하며 재촉했고 상대방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DIU 측은 이 파일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간의 무선 내용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감청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라며 음성 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박독수리 박독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이라는 내용으로 암구호와 함께 교신한 걸로 추정되는 음성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란다 기다려라 라거나 사자 사자 나 물게 수신 하나 둘 하나 둘 등으로 계속되는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다른 남성들이 각자 수신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만 명 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파견됐고 러시아 남서부 영토인 쿠르스크 일대에 배치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어 진격해 일부 지역을 장악한 뒤에 러시아 측이 탈환을 다짐한 곳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 흑해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으나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의 공해상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26일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4년 11월 26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한 대가 국제공역 내에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 내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보에 맞서고 있는 반군 측이 군정과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반군연합의 일원인 타항민족해방군 TNLA는 25일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미얀마 북부 민간인 피해 공습을 멈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